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대구 마마클럽 말씀부흥회가 4월 4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 쳐들어오는 적을 먼저 보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결렬된 틈 사이에서는 기도 결사대 단순함과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시대의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의 모든 영역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땅 대구에 역전의 바람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셨던 베다니 한 가정,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고 나사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 특별히 대구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대구 도시를 이루는데 온 어머니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로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대구 땅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 4월 4일 오전 9시 40분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리는 2024 대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 주일 3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승리의 소식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어서 축복하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사랑 그 신성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하나하시 주네 안에 삽니다.
아멘.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허물과 악한 마음이 있지만 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온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참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외친 그 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는 말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머무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과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문제와 건강의 문제, 전쟁과 기근 등으로 고통받는 열방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과 사랑이 마음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 대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합 예배를 통해 대구와 경산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저희들이 차량에 떠나는데요. 봉사자들,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부 차량대가 1시 10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시 50분에 출발을 하는데요. 일반 성도님들께서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타디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1시 50분까지 밑에 더홀에서 식사를 하시고 1시 50분까지 꼭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탑승하시면은 하차 구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하차 구간이 큰 길가에서 저 기둥들이 있는 저 기둥이 다 매표소거든요. 그 매표소 바로 앞에 저희들이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차를 하시면은 바로 앞으로 그냥 하차하고 앞 보이는 대로 걸어오시면은 달서구가 포함되어 있는 노란 좌석이 저희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입니다. 봉사자들은 하차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구간은 저기 주황색 구간입니다. 주황색 구간으로 가시려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2번 게이트 쪽으로 가시면 될 거고요. 교육 봉사자들은 보내드린 구역에 가시면은 교육자들이 안내띠와 헌금 주머니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차를 하시고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3번 게이트가 3번과 2번 게이트인데요.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번 한번 보실까요? 3번 다음 화면요. 여기 3번과 2번 게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또 안에 그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실내 게이트에 N1, 2, 3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 박스 안에, 저기 빨간 박스 있죠? 빨간 박스 안에 거기에 저희들 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우리 교구 여전사님이나 목사님들 계실 거니까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우리 저희 교회가 따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습니다. 현수막도 못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들고만 있을 겁니다. 들고 있을 거니까 노란 좌석에 아무데나 앉으셔도 되고 될 수 있는 한 저기 경계선 그러니까 주황색 좌석부터 그 경계석부터 노란 좌석으로 쭉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가시면은 1, 2, 3,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1층, 2층, 3층, 4층. 크게는 1, 2층이 한 층 정도로 묶여져 있고, 3, 4층은 굉장히 높은 데로 묶여져 있습니다. 요번에는 3, 4층은 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 2층에 앉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1, 2층 노란색 좌석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면은, 우리, 내리시자마자, 우리 푯말을 따라서, 각 성도님들 푯말이 저희들 푯말을 들고 있을 거거든요. 푯말을 따라서 오시면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좌석에 따라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시내버스 609번이나 939번을 이용하시면 되고 환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기총에서 또 순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차하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교회로 귀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하차한 곳에서 길 건너편에 저희들이 다시 또 내일교회 푯말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로 오시면은 저희들 귀가 차량을 불러서 함께 탑승하셔서 교회로 귀가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부활절 연합예배 충분히 즐기시고 충분히 예배를 올리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오후 예배는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며 3부 예배 후에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예배 후 부활절 기념 달걀을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자세한 내용은 주보 4호면을 통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동판을 제작합니다. 대상자는 현장 및 실시간 영상으로 12회 참석하신 분들이며 대예배실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제출하신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창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박미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꿈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피드백으로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4월 13일 주일까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작성해 주시고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수고한 뒤 당첨되시는 2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024년 내일 만나 찬양이 내일교회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월사 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15분에 있습니다. 순장 시그널이 4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더 홀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비전 기도회가 4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교회 대청소가 4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교구 및 부서 담당 구역은 교육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구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4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김문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9시 10분 이곡역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대회가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교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중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36절 말씀 중에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3부 찬양대에서 우리 부활절이라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고 한 다섯 분 정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 한번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이 이제 그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먼저 지금 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안내와 또 헌금 이제 수거를 위해서 한 100분 정도가 이제 안내 위원으로 섬기시게 되고 또 우리 성가대 분들도 다 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오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아마 그 게이트 입구 쪽에서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버스킹을 아마 공연들을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오늘 기도를 맡아가지고 기도를 좀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숙제가 많습니다. 오늘 하여간 무조건 1시에는 이곳을 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우리 그 가족들이 참 주 안에서 즐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고 원래는 빨리 마칩니다. 뒤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고 한 4시 반 정도 전에는 아마 다 마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책을 이렇게 한 권 쭉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서구 교회 그리고 또 아마 한국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서구 교회는 이제 성토요일 이제 제자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금요일은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 이제 금요일 이제 성금요일 그리고 또 주일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토요일, 토요일을 이제 성토요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아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이제 우리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그 성토요일에 예수님 제자들은 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성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의 이제 그 통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또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참 어떤 이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아마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과거에 대한 추억이죠. 추억. 아, 아름다웠던 그 3년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아마 그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시간 정말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그런 회상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좋은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절망과 그리고 이제 체념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든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미래에 대한 아마 두려움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마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요즘 우리 그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나누는 이야기와 참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제들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아, 아름다웠던 옛날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정말 선교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가 누렸던 그런 고난 그리고 그런 부흥 그런 영광의 시대를 아마 경험한 그 지역 세대는 참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과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영광의 시대, 또 부흥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절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체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혀 덕연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성토요일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아마 참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야, 어떻게 하면 이 성토요일 참 절망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 참 이렇게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도 과연 이런 회복들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이 취했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행해진 설교겠죠. 설교. 첫 번째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3천 명이 회심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회가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행했던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피면서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회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목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참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는 14절부터 이제 설교 시작이 되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침부터 술이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36절까지는 이제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 22절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제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하고 어쩌면 눈으로 보기도 했겠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배후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는 것. 이 권능은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기사는 어디에 좀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기사입니다. 기사.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을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그리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사, 그리고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 이것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를 통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22절 말씀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하는데 10장 33절, 10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38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앞에서는 이제 권능 그리고 기사 표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표적 그리고 기사 그리고 그 권능이 무엇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3년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말씀 그냥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시면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목적어입니다. 그를. 이제 제일 먼저 등장, 강조를 위해서 그를. 그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를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못 박아 죽였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법 없는 사람들. 바로 불법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바로 그를 너희는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이제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 대명사에서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어떻게 했느냐? 내준 바 되었다. 사람들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패배,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구원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저주의 상징이었던 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목적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풀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저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심부죠. 24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마무리될 때도 3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 24절 3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5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31절까지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왜 다시 살리셨는가?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이제 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베드로 설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 사도들의 설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설교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베드로의 사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의 설교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그 줄에서, 그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24절 후반부의 인상적인 표현은 왜냐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번역은 뭐 조금 약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 그를 매는 것은,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은 왜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5절부터 왜냐하면 한 번 더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씀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냥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다윗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았으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죠.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6절,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그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27절, 그 기쁨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27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27절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음부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지옥에 버리지 않고, 그 다음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 썩음은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부패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은 맛보지만 부패 과정을 경험하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도 내 몸도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8절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치 않게 되는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시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해석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 등장하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않은,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죠. 과연 다윗 자신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인가?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 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라면 이 말씀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제 30절,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군가? 30절에 이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다윗은 누군가 하면 선지자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참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0절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자막이 나올 텐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 대신 내 몸에서 날 너의 씨가 바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12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씨가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걸 보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해당하지 않죠. 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는 갈라집니다. 특별히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바로 다윗 왕과 이 이스라엘은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뭐가 되죠?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시킬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와 모든 선지서에 등장하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다윗의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날 것.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30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죽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부활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죠. 바로 24절에서 언급했던 예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한 번 더 강조하죠. 이 말은 무엇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33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높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게 33절의 가르침입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성령님을 바로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역시도 시편 110편 1절 여러분 앞에서 등장했던 시편 16편 10절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등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사건이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성취다. 시편 110편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원수로 발판이 된다는 것은 장면을 잘 보시죠. 여러분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장군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승리한 장군이 패배한 장군의 목을 그의 발로 짓밟고 있는 사건 바로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신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결론입니다. 36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온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하고 만약 이집사님이시면 그런즉 이집사는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는 큐리오스 뜻이 뭔가 하면 주인인데 대문자가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로마인들에게는 누구냐?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졌어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선언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의 도전.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다른 가르침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임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제가 야,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져.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실 수 있나? 답은 딱 하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주일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했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무덤에 머물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허물과 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대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이 대구 땅이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지혜와 회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 대구 경산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